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아홉 번째 시즌 열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아홉 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들의 기도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라고 번역된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벌써 열 번째 시간으로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이 쓰신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챕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대목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이 나오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깨어 있음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리고 자주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셨다. 그리고 이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의무이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수면 상태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임을 잘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기도의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졸리고 부주의해질 때 우리는 본성상 게으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 성경에서는 깨어 있음과 기도가 연결되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는 깨어 있음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혹시 눈을 뜨고 잠을 자는 사람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개 이제 사람들이 존다고 할 때 졸게 되면 되게 눈이 감기게 되고 눈을 감고 잠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뜬 채로 졸줄 압니다. 그런 아주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그런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그런데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희한한 능력을 영적인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영적인 삶을 깊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깨어라, 깨어 있어라 그런 명령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라는 성경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꼭 기도 생활에만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기를 원하면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크게 띄어져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에 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깨어 있음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라는 명령하고 깨어 있어라라는 명령이 붙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특별히 기도 생활 가운데 깨어 있음이 아주 중요하게 요구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잠에 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라고 명령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계속 잠재우려고 할 때 그것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지체 속에는 마음의 법과 싸우는 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늘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 법은 전혀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다만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한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법이 결국에는 우리를 장악해서 죄의 법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고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둘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깊은 잠에 계속 빠뜨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한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얻을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이다. 때때로 마귀는 기도가 어렵다는 불만을 품게 하고 기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우리 귀에 속삭이기도 한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울면서 부르짖더라도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깊은 잠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졸립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를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셨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서 기도할 시간을 빼앗고 기도할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어서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잠재운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넷째, 삶의 쾌락이 우리의 마음을 잠들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므로 삶의 쾌락에 대항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쾌락은 육체의 감각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 여기에 유혹 당해서 빠지게 되면 기도처럼 성가신 일이 없고 기도처럼 불편한 일이 없게 된다. 감각적인 즐거움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유혹할 때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잠자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나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더라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대충하게 된다. 다섯째, 속이는 재물들에 대항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틀림없이 게을러지게 되고 마음은 잠자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죄, 특히 우리를 쉽게 얽매는 죄에 대항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죄에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그런 죄들은 우리를 쉽게 이기게 되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이기게 되면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기도하고자 하는 열심들이 식어져 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은 무감각해지고 기도를 싫어하게 된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 나다니엘 빈산트 목사님이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는 것을 지금 대강 여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잠재우는 그런 수면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를 잠재우는 세력들, 하나님과 활력 있는 교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깊은 잠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를 잠재우는 부패한 본성이 있고 우리 밖에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잠재운 마취 전문가인 마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항상 주사바늘을 우리에게 꽂으려고 마취제를 투여하려고 기회를 틈틈이 노리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의 염려로 때로는 세상의 쾌락으로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벌 수 있는 돈, 없으면 못 사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깊은 영적인 잠, 수면 상태에 빠뜨리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아서 그냥 교회 생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수험생이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막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 자꾸만 둔해지고 잠에 빠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고 찔러서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였죠.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고 우리 밖에는 마취 전문가인 마귀가 주사바늘을 들고 우리를 늘 노려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려고 늘 우리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또한 우리를 잠재우려고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소중하게 듣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삶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려고 달려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잠재울 게 아니겠어요? 자, 무엇을 잠재우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잠자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지, 밤이 돼가지고 눈이 감기고 졸리면 자야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속에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잠재우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어떤 것들을 깨어 있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은 청교도 목사님답게 또 자세하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애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겉사람의 지각, 감각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우리의 영혼을 잠재우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여섯 가지 세력들이 우리를 잠재우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을 잠재우려고 하고, 우리의 지각 능력을 잠재우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려고 하고, 우리의 양심, 우리의 애정, 우리의 겉사람의 어떤 감각을 잠재우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 내가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자,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두루뭉실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잠재울 때 우리 안에 이제 원수들이 꺼버리는 그 기능들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잠자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이해력이 잠자지 않도록 우리의 이해력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잠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양심이 잠자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의 애정이 잠자지 않도록 우리의 애정을 지키고, 우리의 감각이 잠자지 않도록 감각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처음에 생각이 잠자게 되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잠자고 있어가지고 세상 꿈에 푹 빠져서 잠자고 있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잠자고 있고 어디 좋은 데 없나 어디 좋은 일 없나 재밌는 일 없나 어디 놀러 갈때일 없나 어디 돈 많이 벌데 없나 이런 생각이 잠들어 있으면 끝장이에요. 그러면. 아니,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좀 뜨거웠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안 움직이는데 뭐가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원수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잠재울 때, 제일 먼저 생각을 그냥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마취제, 수면제를 그냥 대량으로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깨어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이 깨어 있어요. 생각이 깨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나 하나님을 아는 그 이해력 같은 것들이 죽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지식을 알고 세상이 돌아가는 얘기를 아는데 이해력이 온통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많지만 이해력이 안 돌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공상이나 쓸데없는 생각들로 그냥 돌아가 버리게 말겠죠.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활기 있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생각을 잠재우지 못하면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력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기능에 다시 한번 수면제와 마취제를 대량으로 투하를 해서 잠재우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지키고 우리의 이해력도 지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심장처럼 마음 안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 이거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우리의 모든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잠재워 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해력도 있는데 마음이 잠자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욕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나 또 기도의 생활이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해력이 깨어 있도록 우리의 이해력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심을 지켜야 하는 거고, 왜냐하면 양심이 이제 무뎌지고 잠에 빠지면 마치 경찰관이 없는 도시와 같아서 온갖 죄들이 다 돌아다니게 되죠. 그냥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해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당한데, 이게 경찰이 없으니까 마귀가 죄들을 가지고 와서 쫙 풀어버리면 그냥 또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음의 정서예요.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감정이란 말이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정서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계속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살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경찰관이 아무리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두침침한 데 가서 죄를 결국은 짓고 말거든요. 경찰관이 나중에 따라와서 붙잡히더라도 일단 죄를 짓고 만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깨어 있지 않고 죄에 매이게 되면 양심이 깨어 있어도 결국은 그 정서가 죄로 우리를 끌고 가니까 양심도 지켜야 하지만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 정서를 깨워서 지켜서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깨워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감각 있죠. 시각, 뭐, 촉각, 뭐 이런 감각이요. 또 청각, 이런 것들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눈에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나쁜 것을 보지 않고 악한 것을 듣지 않으려고 우리의 감각을 지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도 건전하고 우리의 이해력도 건전하고 우리의 마음도 건전하고 우리의 양심도 건전하고 우리의 애정도 건전한데 만약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눈으로 나쁜 것을 계속 보고 나쁜 것을 계속 들으면 결국에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무너지게 되죠. 본게 있으니까, 나쁜 것을 본게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생각 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처음에는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들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우리 몸에 있는 시각, 청각, 이런 감각을 지켜서 악한 것을 보거나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여섯 가지죠? 그 순서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생각, 이해력, 마음, 그리고 양심, 그리고 애정 혹은 정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의 감각, 특별히 시각과 청각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잠들기 쉽고 또 잠들 때 무엇이 주로 잠에 빠지기가 쉬운지를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깨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나다니엘 빈센토 목사님은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때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만날 만한 때가 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은혜의 때를 신중히 살펴야 하고 그 때를 최선으로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 깨어서 양심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 너는 아직 은밀한 중에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우리 양심이 말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한다. 너는 아직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우리 양심이 말할 때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 깨어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세 번째,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와 관련된 성령의 활동은 통상적인 것과 특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기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통상적으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기도를 수행하는 것이 성령의 마음이요 뜻이다. 그러나 기도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더욱 특별하게 활동하실 때도 있다. 특별한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나 위로해 주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평소보다 더 특별히 귀 기울여 듣게 만들어 주시거나 혹은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셔서 우리 마음에 격려와 평강을 주시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깨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모든 방식의 격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신다. 우리는 그러한 격려를 발견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서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굳게 붙들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시편 기자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듣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시편 85편 8절 말씀.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이 응답하실 것임을 믿고 기도한 후에 주님을 기다리라 결심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줬죠.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최상의 타이밍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고, 깨어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깨어서 성령께서 기도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때를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격려를 발견하고 그 격려를 발견할 때마다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도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깨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었죠. 우리를 잠들게 하는 세력들이 무엇인지를 알았고요. 우리를 잠들게 할 때 주로 공격하고 먼저 잠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을 향해서요.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기도에도 깨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만일 우리가 지금 교회는 잘 다니고 있고 또 종교 생활은 잘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삶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수험생이 졸지 않기 위해서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대는 일을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졸음에 깊이 빠져 있는 학생이 눈을 뜨려고 해도 이미 졸음에 깊이 빠져 있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금방 눈이 떠지지 않고 금방 정신이 깨끗하게 차려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시간들이 길었다면 쉽게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깨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허벅지를 찌르고 하나님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각성되어서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좀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잠자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깨어 있는지 확인하고, 깨어나도록 자극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어서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과연 깨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들 잠자고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제발 너희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너희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